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집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다른 데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맛은 한번 맛보게 되면 빠져들 수밖에 없고 자꾸만 생각나는 그러한 곳, 그곳을 맛집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맛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정작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정작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 산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맛을 한번 보려 합니다. 자, 오늘은 8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다소 길지만 한 절씩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몸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잃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입맛입니다. 입맛을 잃으면 밥을 약 먹듯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투정하고 불평하고 또 신경질이 많습니다. 그렇게 아픈 분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나도 더불어 입맛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밥이 맛있습니다. 밥이 맛있으니까 투정이 없습니다. 김치 하나에도 밥을 두세 그릇이나 먹습니다. 이렇게 잘 먹는 분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나도 밥맛이 더불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맛을 잃습니다. 예수 믿는 맛을 잃는다. 내게 투정이 많아집니다. 어리광이 많고요,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건강하면 예수 믿는 맛을 합니다. 뭘 해도 좋습니다. 투정이 없고 불평이 없고 또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함께 사역하면 그 일의 경중에 따라서 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맛을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하여 드리는데 그 맛을 알 때까지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 맛을 알게 되면 그 맛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면 예수님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른 말을 하고 싶지가 않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8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소 그 언어가 우리 입에 잘 붙지는 않지만 1절과 2절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어지는 모든 부분과 한 주제이기에 8장을 전체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 8장 전체를 요약한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참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여진 것은 강조한 것입니다. 근본, 본질이란 말입니다. 오리지널이란 말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오리지널,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본질이십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내려놓았다, 마치 옷을 갈아입는 표현처럼 갈아입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갈아입었다고 해서 잠시 내려놓았다고 해서 그 본질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본질로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참 여러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가습거리가 많은 적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에 왜 골프 치냐라는 거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참다가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골프를 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 아니다. 당장이라도 펜타곤과 연락할 수 있고 내가 진두지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잠깐 내려놓은 것이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이 왜 중요한가?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괴로움이 무엇인지, 유혹이 얼마나 넘어가기 힘든 것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잘 아시는,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헨리 라울에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 메시아는 붕대를 갖고 계신다라는 유머를 썼습니다. 무슨 뜻인가? 고난을 아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픔 가운데 있는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죠. 뉴욕타임즈의 MTA 최고 리더십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MTA 좋아지고 있다. 거의 다 회복되었고 90%가 다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걸 MTA 이제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회복된 것 같느냐? 이렇게 MTA 최고 리더십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지하철 타봤는지 모르겠다. 버스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타지 않으니까 알 수 없고 정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의 고충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충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만 한다면, 만약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계시면서 그 상황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가?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도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늘의 권세도 부르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으면 예수님은 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스스로 자기 지키기를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대가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착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가 100불 주고 샀으면 100불짜리 마이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짜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100불이냐 200불짜리냐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급을 얼마 받느냐 거기에 인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짜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녀와 야수의 사랑 이야기가 재밌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수가 미녀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미녀를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미녀가 야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랑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으니까 야수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야수 같은 존재임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수 같은 존재가 미녀의 사랑을 받으니까 비로소 사람이 되어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과 맞바꿀 세상인가? 나는 과연 예수님 자리가 맞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살려고 태어났고 잘 살려고 이민 왔습니다. 그리고 잘 살려고 공부하고 또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예수님만 죽으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죽으려는 열정, 그 모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찬송가 기억하시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아이작 와트 영국 분입니다. 이분이 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근데 본래 이분은 아주 지독한 열등감에 시달려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외모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영국인인데 키가 다 큰 키가 150cm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작습니까? 거기에다가 키도 작은데 머리가 굉장히 컸다 합니다. 그리고 눈은 작고요. 코가 얼굴을 다 가리고 있었습니다. 즉 비호감형이지요. 그런데 이분의 천재적인 기질이 있었는데 네 개 언어를 할 수 있었고요. 또 이분의 글은 탁월했었습니다. 글을 잘 썼습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는 쓴 모든 일을 글로써 했지요. 그래서 한 여인과 글로 사귀었습니다. 글이 얼마나 좋은지 단숨에 반해버렸고 이 여인은 자꾸만 만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만나는 순간 보고 도망가 버렸답니다. 더욱더 상처는 컸지요. 그래서 이분은 절대로 다시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방 안에만 갇혀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책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제목은 Godly Sorrow Arising from the Suffering of Christ.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한 신성한 슬픔이다 라는 원제가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분이 친구들에게 너는 벌레다, 벌레처럼 작다, 벌레처럼 못생겼다 그렇게 놀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일기 속에서 늘 벌레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지은 죄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오지 못한 이가 예수 믿는 맛을 알고 그는 온 생을 선교로 헌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이 찬송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었는지 그리고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맛이고 예수 믿는 맛입니다. 이 십자가의 맛을 알게 되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고 그 죄 사함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서 6절까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을 만드는데 새것이 되는데 그만큼 커스트가 들어가지만 주께서 그 십자가를 다 지시고 죄값을 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다시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새롭게 주신 새 언약의 성취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비참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참맛 예수 믿는 맛을 놓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 성품을 못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의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은 다시 이렇게 히브리서 8장을 요약하였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다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반전입니다. 누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람은 죽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만나 영원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이별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맛이란 슬픔을 이기는 것, 억울함을 이기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무섭습니까? 그러면 공부해 버리십시오. 여러분, 깜깜함이 무섭습니까? 불을 켜버리십시오. 여러분 죽음이 무섭습니까? 예수를 믿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최악의 착각이 예수를 못 박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부활로 반격하실 줄을 몰랐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을 잡더니 권세를 잡았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대반격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압박하는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슬프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죽음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 계시지 않는가?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을 교제합니다. 이 맛을 놓칠 수가 없어서 날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습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맛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맛은 요약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맛을 맛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달려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근하신 분이시지만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을 붙잡을 수 있고 또 그래야 그분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을 소유한 자는 얼굴이 밝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성 속에 큰 기쁨이 있어서 날마다 얼굴이 밝은 자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주일마다 걱정이 됩니다. 제가 어찌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예배 끝나고 얼굴이 감각이 없이 가시면 제가 혼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이 있나? 또 제가 설교를 죽 썼나? 네, 여러분 속에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앞모습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뒷모습 봅니다. 앞모습과 뒷모습 속에 표현되는 그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었기에 그는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서 뛰어오십시오. 늦어서가 아니라 기쁘니까, 예수의 심장이 내게서 뛰니까, 그래서 우리는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대회 우리가 처음 갔습니다. 해보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기에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달려가도 또 피곤치 아니한 것,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계셔서 독수리처럼 솟구치는 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알고 그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러려면 예수 믿는 맛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맛을 보기 위해서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교회에 예수님 이야기가, 예수 믿는 맛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맛에 중독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이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는 맛을 전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